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주일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일에는 또 계속해서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부활까지 가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까지 가야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왜 이렇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부활까지 가야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 그리고 천국이 임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추수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를 영광의 천국 현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고요. 부활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여 온전케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내용이 부활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과 죽음까지 이기는 힘을 줍니다. 부활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권능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 알려주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뤄주시는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올바로 알고 믿지 않을 때에 잘못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시는가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시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활이 빠진 믿음,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것처럼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셔서 어느 지방에 가서 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로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다시는 썩지 않을 영화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신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뭐가 따라오죠? 승천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Ascension. 예수님의 승천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로써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가 왔고 천국이 임했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부활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 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꼭 잘라내야 하는 거짓 믿음이라 사도 바울이 꼭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뤄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세요. 내가 믿노라 하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에 관심이 없고 부활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죠. 모든 구약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셔야 함을 증거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신약이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 영광에 이르셨음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전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전부 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목격과 증거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샬롬, 하늘의 평강을 전하시며 특별히 그 손발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이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실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케 되는 걸 보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도, 두려워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도, 슬퍼하고 절망했던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던 낙심했던 두 제자들도, 아니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마침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믿는 바가 완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내용, 복음의 내용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부어지신 이후에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요.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의 무덤도 분명히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 잠자는 자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활에 대한 어리석은 논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며 그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갔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의 눈물과 그 수고로 세워진 교회였잖아요. 복음 사역으로. 왜 이렇게 갔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가졌던 그 헬라 철학, 영지주의 사상으로 복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의 그 기본적인 가르침은 뭐였냐면은요, 영혼만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육체나 물질은 악하다는 것, 그리고 영혼만이 선하기 때문에 불멸에 이를 수 있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다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영혼의 구원은 가르쳤지만 육체의 구원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도 오직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들,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들, 온갖 자기들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살아나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하고 이런 식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교단도 이 싸움을 싸웠죠. 이 싸움을 싸워서 OPC 교단을 세웠죠. 당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물결이 불어왔을 때 진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 OPC 교단을 세우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진리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고난받기까지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지키는 싸움. 물론 이러한 거짓 가르침도 문제였죠. 지금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따라갔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가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까지도 갔다는 거죠.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이생뿐으로 갔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부활이 중요하지도 않았고 그 부활에 대해 관심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생, 이 세상, 이 세상은 뭐죠? 요한 1서로 가면 이 세상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별로 믿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이 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거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목적을 이루거나 그저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얻는다거나 그 밖에 다른 목적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얼마나 지났나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부활 신앙에서 떠나갔고요. 그저 이 생을 위한 기독교, 이 생을 위한 예수님, 이 생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았습니다. 부활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며 부활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세요. 왜?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헛되다, 헛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성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헛된 것이요. 그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헛되다. 여기서 헛것, 헛된 것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요. 케노스라는 단어예요. 원 뜻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가짜 믿음. 야고보서 말씀으로 따르면 죽은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빠진 믿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부활이 빠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며 사랑의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았던 좋은 위인, 좋은 선생님으로 그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잠자는 모든 자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인정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 부활의 분명한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가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칭의의 분명한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제물로 바쳐지셨다는 것. 이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흠과 없는 제물이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이 죽기까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면 죽음 아래 거하시지 부활 못하세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절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갈 때에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또 부활의 몸에 대한 잘못된 논쟁들도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주는 복된 구원의 현실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논쟁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몸이 증거하는 복된 현실을 알려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좀 오늘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은 어떠한 몸일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부활의 몸까지 입게 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구 15장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죄인들의 어리석은 논쟁에 참여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복음이 알려주는 부활의 몸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부활의 몸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35절에서 41절, 35절부터 우리가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에 먼저 보면 씨앗의 예를 드세요. 씨앗. 그래서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심겨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다시 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 다시 사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시는데요. 먼저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씨를 심고 그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사는 원리로 지금 우리가 가진 몸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 있지만 천국에서 살아갈 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히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우리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썩는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죠. 우리 현재의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 계속해서 병들고 후패하고 죽음을 거쳐가야 하고 죽은 후에도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고 병들거나 후패하거나 죽지 아니하고 결코 썩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반대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100살이 되었다가 한 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더 자라가고 자라가고 물론 완전한 형상이지만 새로워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욕되다라는 뜻은 dishonor, 불명예스럽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지금 몸은 욕된 몸일까요? 죄와 사망과 죄의 유혹 아래에서 굴복당해야 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죄인들에게 욕된 것이 없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몸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몸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온 가장 욕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십니다. 죄와 죄의 유혹과 사망에게 다시는 굴복되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계신 지극히 큰 영광의 몸,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몸을 입을 거라고 하세요. 이것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 비슷비슷비슷해요. 우리 현재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여 온갖 병에 걸릴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 앞에서도 약하여 무너지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최고로 드러납니다. 죽음을 이기는 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육체의 죽음은 지나가야죠. 육체의 죽음의 현실이 다른 거죠. 안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육체의 죽음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부활의 육체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연약한 것에서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죄의 모든 정욕을 이겨낼 거고요. 모든 병도 죽음도 다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우리가 사망을 향해 어떻게 말씀한다고 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육의 몸, 신령한 몸, 어떤 뜻일까요? 육의 몸은 형체가 있는 몸?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몸? 그런 뜻이 아니죠. 육계,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신령이라는 단어가 성령님이죠. 육의 몸이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몸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령한 몸이란 성령님으로 충만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지고 사랑과 순종의 삶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몸. 그 내적인 성품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인 영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증거하는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네 가지로 설명하시지만 다 같은 뜻이에요. 이 몸을 예수님이 한 알의 씨가 되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형상에서 천국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실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아담이 선악과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셨죠. 그게 지금 부활의 몸, 영생에 이르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대표가 되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을 따라 우리도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서 자라가고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과 육까지 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형상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 알려주는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깊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알려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을 끝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우리가 누릴 더 큰 영광의 현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가? 그 부활의 몸까지 입어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궁극적인 구원의 현실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보여주시며 너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왜? 이 몸을 입고 무엇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이것을 말하였는데 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천국의 신령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까지, 천국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까지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은 그저 이 땅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장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에서 완전하여지는 것, 아들의 영광에서 완전하여지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합당한 몸을 입게 하시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영광의 마지막으로 정해놓으셨을까? 이를 위해 왜 부활의 몸까지 입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을까?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원하셔서 구원 역사 속에서 아들을 바치기까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까지 입혀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신 목적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활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누리게 될 가장 복된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봐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영화의 몸을 입게 하시는데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이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에 이르러 계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 품에 안겨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한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몸까지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신부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자신의 몸이 한 알의 씨앗처럼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를 부활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위하여 주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질문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고 물으시지 않고요. 너희의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세요. 너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면 너희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아니 예수님에게 있다고 해도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는 것에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이면 예수님을 바라고 있으면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약속하실 때 그냥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저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욥의 소망은 무엇이었죠? 욥이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그저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면 좀 더 좋아지게 해주시겠지? 내가 죽은다고 해도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겠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죽는다고 해도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장 큰 소망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 앞에서 애통해야 할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의 현실을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 영광의 현실로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바꿔주셨는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된 현실 중에 어떤 현실이 가장 눈에 띄어 보이고 있습니까?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 다 너무나 복된 현실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복된 현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 함께 있음에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계셔서. 누가? 하나님의 장막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만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던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닮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과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기쁨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이김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날까지 우리의 소명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순식간에, 이 순식간의 단어가 어떤 뜻이죠? 눈 깜짝할 새라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변화하여 천국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한심하고 연약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영과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담대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부활을 저희가 다시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주신 우리의 천국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하루하루 인내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되 죽음까지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힘 넘버 164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